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소래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옵시고 무엇이 참된 것이며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 깊이 남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보면은 기독교라는 것,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있던 기독교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원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단지 내 쪽에서 하나님을 믿어주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하나의 원인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도 내가 그 십자가를 믿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나는 그 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믿으면은 거기에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역시도 좀 가볍게, 쉽게 여겨버리는 그러한 경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면은 믿음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뭔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도 사실상 필요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문제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걸 자꾸 내 쪽에서 뭔가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걸 내 쪽에서 뭔가를 행하는, 이렇게 얘기다 보니까는 그 신앙의 행위라고 여겨지는 그런 몇 가지 행동들을 내가 하는 것으로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착각에 스스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신과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는 이러한 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단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꾸 쉽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달리 힘들 것도 없고 부담될 것도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신앙이 어렵다 이렇게 느낀다 해봐야 그건 역시 행위의 문제를 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참 부담이 된다 이것이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정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쉬워버리니까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참 어려운 것이고 진짜 내 쪽에서 그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거 힘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느끼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간절함, 그런 구함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건 좀 쉬운 문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소원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할 이유가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란 말이죠. 내가 뭐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자꾸 그 쉬운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것이 바로 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여러분이 교회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 이게 믿음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내가 좀 놓여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언약궤라고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까? 그 내막,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어떤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그것을 옮겨오느냐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중심적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궤가 실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들만 또 여러분은 법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법궤가 실존한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법궤에 대해서 뭔가 신비롭고 아주 이상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상자쯤으로 그렇게 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법궤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은 뭔가 틀림없이 응답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요, 거룩한 성전으로 구분하는데, 그 예배당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공간을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어떤 공간을 갖고 싶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정한 공간, 또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소위 복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욕심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분명히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구별된 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나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옮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인데 성전에서 제일로 구별된 곳 지성소의 법궤가 놓여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는 어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철저하게 구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하나님 법궤가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가지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법궤가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도구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 법궤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법궤를 빼앗겨버리죠.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법궤가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막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되돌려 보냈는데 그때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잘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죠. 또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들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빼앗고 그 시온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써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 소문이 주위 이방 국가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두로 왕 히람이 사자와 목수들을 보내고 여러 재료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그 주위에 떨치게 된 그런 시점이라 그 말입니다. 강대국인 블레셋과도 싸워가지고 승리를 냈던 다윗입니다. 탄탄대로 가운데 있는 그게 지금 다윗이란 말이죠. 하는 일만 잘 풀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과 발전에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찌 다른 생각하면은 그동안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기고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해체를 해가지고 교회인이 늘어나고 예배당을 짓고 하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야 복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잘 되면 복받은 것이고 실패한 벌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복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에 대해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팽창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잘 되는 이러한 걸 성경 복으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 복에도 등등을 매겨야 돼요. 발전하고 번성할 때 해가지고 그 양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다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개는 10년 100명 되었다. 한 개는 50명 되었다. 뭐 양쪽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100명 된 교회는 더 큰 복을 받고 50명 된 교회는 좀 적은 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복의 등급을 매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게 하나님 복이라 그 말이죠. 복은 그냥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는 그러한 복은 존재치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걸 땅에서의 팽창으로 발전으로 이렇게 얘기다 보니까는 많이 받고 적게 받았다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과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다윗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발전해지고 지금 잘 나가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복받았다 이러한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처럼 그 좀 잘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왜 다윗으로 옮겨오냐 그 말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뗀 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르바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궤가 적군에게 있어가지고 전투를 해서 빼앗아 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비나라 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옮겨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몇 사람만 보내도 그 법기는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군사를 무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 3만 명의 군사가 법기를 옮기는 데에 그게 무슨 다 필요하냐 그 말이죠. 근데 그 3만을 보낸 다윗의 마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궤를 지금 뭔가 높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에 피를 뿌리는 속죄소. 그게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보면은 법궤에 대해 뭔가 생소한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렇게 개를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개가 어떻게 불려지냐면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게 바로 법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한다. 그런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불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법궤에 하나님이 좌정한 것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좌정하신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좌정한 위치. 그룹들 사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룹이 뭡니까? 그룹은 천사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거 뭐 그림을 구경했는가 모르겠는데 상자입니다. 상자인데 양쪽에 그 천사가 서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이 날개인가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그 법궤라 그 말입니다. 그 그룹들 사이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좌정한 장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곳에나 좌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십니다. 또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에 계십니다. 그 법궤 중에서도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룹들 사이를 자기 차리로 그렇게 여기서 거기만 고집하시냐 그 말입니다. 다른 건 안 되냐 그 말이죠. 왜 그곳에만 다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나시느냐 그 얘기죠.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가 뭔지 알죠? 법궤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 뚜껑 아무 곳이나 피를 짝짝 찌그러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피를 뿌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두 그룹 사이에 피를 뿌립니다. 그룹들 사이에 피를 뿌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자리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제물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안 맞힌다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제물의 피밖에 없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얻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예수님의 그 육체 피 흘리신 그 몸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의 피를 벗어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법궤인데 다윗이 그 법궤를 왜 모셔오느냐.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법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궤에서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 갑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뭘 위해서 만나실래요? 하나님 만나신다면 뭘 위해서? 천국 가려고 만나시겠습니까? 뭘 위해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 뭐 내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습니다는 뭐 그런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한다면은 그 무엇 때문이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분명한 의식이 우리 또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말한 거기는 법궤를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궤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만나서 뭘 하시느냐?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할 일을 이루시겠다. 결국 뭐가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법궤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일을 지시받는 곳이에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자기 개인의 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지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 이렇게들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모세는 누구에게 따로 지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어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지 지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지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뜻과 모세의 생각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와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바로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걸 안 거예요. 법궤를 모셔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던지도 드려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전혀 이겨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고 모든 게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내가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결국 다윗은 단지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궤를 모셔오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왕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를 3만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높이는 것이죠. 시편 24편이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모셔올 때 지은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시편 24편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동안 얼른 찾아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의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는 다윗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단지 성전의 법궤라고 하는 성전의 물건을 그냥 옮겨놔가지고 자기 성에 안착이 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왕이 들어오신다. 결국 자기는 왕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가 잘 되셔든 밥 한 대 얻겠다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난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라, 주는 나의 왕, 나의 왕 노래도 불어서 하면서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왕으로 진정으로 내가 모셔드렸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일컫는다 해가지고 내가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모신다면 나는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닥에 살아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철저하게 예수께 복종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왕이라 뭐다 하는 이런 얘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그냥 왕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뭐 이걸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섬김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짓밟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것인가? 분명한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는 이러한 갈급함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갈급함에서 자연히 말씀에 순종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 왕이라고 해봐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문제는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 이걸 신앙의 중심으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문제 대다수는 그 목사와 장로의 세를 다툼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대구에 이 교회 이름 뭐 대기 뭐 하는데 신 뭐 교회 이 교회에서 그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뭐냐 목사와 장로 그 세력 다툼에서 장로 편에 있던 집사가 이제 목사의 대를 다가 홧김에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를 찔러 죽이려고 막 그런 것을 목사 편에 어떤 집사가 막다가 자기가 대신 그만 칼에 찔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상 입어가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다 뭔가 하면은 그 목사 장로가 서로 왕이 되려고 힘으로 그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라 그 말입니다. 세력 다툼이라 그 말이죠. 목사와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장로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목사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 장로가 다스린 것이 아니죠. 목사, 장로님의 역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 역할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고 성도들의 말씀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사 장로 최고 역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님이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 여기에 관심 두지 아니할 때에 교회에서는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왕으로 섬긴다면은 교회에서는 다스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스림만 그 모습은 보일 뿐이라 그 말이죠. 사람 사이에는 지배하는 것 이건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장과 발전이 목표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언제나 정당한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가기를 부모님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할 때 교회는 교회 아닌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볼 때에는 정당한 길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 볼 때에만 정당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좋은 길 이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의 정당한 길 항상 그걸 찾아가는 그런 노력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건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그 뜻이 무엇이냐? 언제나 이걸 찾자 그 말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는 이름을 팔아먹지 않고 사는 것이겠는가? 여기에도 마음들 두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내 자리, 내 세계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뒤로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힘쓰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전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보자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우린 이미 신자 되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건데 힘이 든 것이죠.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주의 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증거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걸 위해서는 분명히 나는 포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모셔온 다윗의 마음을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십니다. 난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세상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뭘 지시하겠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내 속에 뭔가 다른 걸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왕이신 거 여러분 마음에 깊이 모시면서 그게 여러분 신앙의 내용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굳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속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모시는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시여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내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 있는지 이 시간 저희를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 욕심껏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자의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에 모셔온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우리가 깊이 헤아리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왕을 모셔오는 다윗의 그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의 인생마다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